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좀 여쭤도 보시고. 어디서 오셨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성도들에게 누구 아냐고 물어보면 99%는 모르는데요, 그래요. 이게 이제 큰 교회 좀 약점이고, 비극이죠. 성도끼리 몰라요, 잘. 10년을 다녀도 예배 부서가 다르면 전혀 모르고 다닙니다. 가능만 하다면 예배는 딱 한 번에 한 곳에서 이렇게 드릴 수만 있다면 제일 좀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자, 오늘은 14장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오면서 점점 복음이 이방 땅 깊숙이까지 불이 붙어가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이방 땅을 향해 힘있게 진전이 되어가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항상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보면 이 두 사도들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들어오면서 역시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복음의 능력은 참 신기한 것이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뭐 여지가 없죠. 우리가 이제 선교를 나가보면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신기하게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선뜻 아무 고민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이 사람은 되겠다 싶은데 전혀 거칠게 반응하고 또 거부하는 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고 던져지는 역사마다 극명하게 나타났던 명암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좀 표시를 해두시고 베드로전서 2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돌이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이 돌이 그냥 돌로 보이질 않고 그 돌의 진가인 보배로 눈에 확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 돌이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개혁주의가 갖는 구원의 굵은 기초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복음은 명암을 정확하게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구원의 방주가 되지만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빙거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2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있게 담대히 말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원문에는 있는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빠졌다는 말보다는 그냥 생략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절, 3절을 읽으시는데 여기 생략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다시 한번 두 절을 큰 소리로 합독을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앞뒤가 썩 그렇게 조화로운 문장이 아니죠. 이런 거죠. 우리 3.1교회 팀들이 동해 선교를 갔는데 그 동해 선교에서 계속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해요. 그러므로 3.1교회 팀들이 동해에 오래 머물러 주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런 얘기격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잘 안 맞죠. 이래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3.1교회 팀들이 동해 선교를 갔는데 격렬한 저항과 핍박과 싫어하는 내색들을 아주 지독하게 함으로 3.1교회 팀들이 포항 쪽으로 내려갔더라. 이래야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게 뭘까요? 자, 여기에는 좀 감추어진 깊은 의미가 있어요. 두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격렬한 저항과 고난과 핍박과 환란을 무릅쓰고 그러므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인 용기일까요? 아니면 그들 속에 유난한 열심일까요? 여기 성경에 진짜 이유를 후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반절에 보십시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무엇을 행하게 하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핏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이런 확실한 사인이 나타나니까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는 조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성격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말과 표적과 기사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입니까?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지금 두 사도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자체가 왜 표적과 기사를 동반했는가 하면 그것은 그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것을 사인해주는 그런 표시와 같은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 두 사도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인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죠.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에 동반된 사인이 없어도 충족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어디든지 무슨 경우든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주의 말씀과 함께 선포되었던 이유가 신적인 권위로서 사인을 하는 사건이며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공중해 주는 하나의 굵은 표시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깊은 원리 하나를 들추어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그 일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누가 나를 자꾸 찍어내려고 그러고 누가 나하고 자꾸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하면 그 일 자체가 싫어져요. 게다가 역경이 계속 몰아치고 고난이 임하고 하면 지쳐요.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이 뭘까요? 열심히 합시다. 일찍 일어납시다. 주인에게 순종합시다. 뭐 그런 걸까요? 그런 개념이라면 꼭 성경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그건 어느 공동체에서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개념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네 개의 분파가 나뉘어져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쌈질들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까지 패가 나누어져서 열심히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이러면 교회가 다툼이 길어지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피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슬슬슬 지쳐요. 아, 이건 내가 뭐 교회 와서 은혜도 못 받고 저 인간한테 욕이나 먹고 시비나 걸리고 이런다고 내가 뭐 생명을 더 길게 살 수가 있어. 남편이 월급을 더 받아와. 왜 이 짓을 해 내가? 그리고 나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개인에게 맡긴 일을 집어던지게 돼요. 아니, 나 안 해. 이 피로 현상 때문에. 나 그만둘 거야.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역경을 만나게 하고 태산을 만나게 해서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그 공동체에 맡긴 일을 놓게 만들어요. 에이, 안 해. 내가 이 욕 먹고 왜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거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말은 시크릿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자의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 어떤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곧 그 말은 굵은 우리 피조물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맡겨져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륜이라는 말은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한 조각 조각을 실컷 조건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맡겨진 일은 내 감정과 감성과 이성의 기초에서 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사도가 역경과 풍랑 속에서도 꿋꿋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뭘로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이게 역경이 있다고 물러갈 일이 아니고 바람이 분다고 피할 일이 아니구나. 묵묵히 그 자리에 버텨야 될 문제구나 해서 역경 속에서도 돌팔매질 속에서도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교회는 사분오열돼서 열심히 패가 나누어져 싸우고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씩 둘씩 피로감에 지쳐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맡긴 사명과 일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까지는 분파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다가 4장쯤에 들어와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맡은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 맡은 거예요. 가정, 배우자, 자녀 다 맡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각이 달라지죠. 아, 이게 내가 하고 말고 할 일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소위 싫어서 헤어지고 견디기 어려워서 도장 찍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나에게 맡긴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행동할 문제가 아니겠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인생 전반사가 마찬가지예요. 맡았다는 거예요. 두 사도가 왜 그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오래 머물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뭘까요? 유독 열심히 있었을까요? 유독 배짱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열심, 그런 배짱을 인간적으로 설명한 대목이 없어요. 모든 근거와 기초가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떡칠이 돼도 내가 모멸을 당해도 내가 인간적으로 수모를 겪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모독을 당하고 내가 모멸을 당하면 예수 이름을 팔아서라도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게 우선이죠. 아직 인생의 무게추가 내 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도와 같이 인생의 무게추가 하나님 쪽에 단단히 있는 사람은 내가 영광을 받느냐 모욕을 받느냐 그 별 관심이 없어요. 모독을 받아도 모멸을 겪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면 그 자리에 그 역할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드러냈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어가던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역할을 맡겼다면 기꺼이 그 죽음의 잔을 순종하여 받았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로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래전에 거제도에 뭐 병원 신축 예배가 있어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거제도에 내려가서 바람도 쏘일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숙소 뒤 야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광경이 눈앞에 보여요. 트럭이 한 대 서 있고 이제 공사를 마친 포크레인이 트럭 뒤에 있는데 인부들이 이 포크레인을 트럭 위에다가 실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덤프트럭이 뭐 기울어지거나 또 다른 장비가 와가지고 포크레인을 트럭 위에다가 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구경을 하는데 신기한 장면이 눈에 띄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그 트럭 위에 올라타더라고요. 어떻게 올라타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광경 본 적 있어요? 그 포크레인 그 앞에 이 땅 파내는 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알죠? 난 이 용어가 딸리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용어가 바가지랍니다. 이 바가지가 딱 들더니 트럭 위를 깊숙이 푹 찍어요. 그리고 힘을 줍니다. 힘을 주니까 포크레인 앞발이, 뭐 앞발 뒷발이 따로 없지만 그 체인 달린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쑥 뜨더라고요. 한참 뜨더니 조금 밀어버리니까 이 바퀴가 트럭 끝머리에 탁 걸려요. 걸치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주니까 바가지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놈이 스르르 올라타더라고요. 오, 되게 신기하대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을 했어요. 간단히 한 5분 만에 포크레인이 트럭 뒤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런 트럭이 그 포크레인을 싣고 산 아래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왜 가능할까요? 그 포크레인은 자체 바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퀴에는 자체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어요, 길. 세상은 길이 있어야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 자체를 갖고 있어요.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아멘. 이게 사는 원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길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폭풍 한가운데에도 성도는 가는 거예요.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불굴의 의지가 아니에요. 배짱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누구에게 기초했는가? 그래서 두 사도는 그 극렬한 저항과 비바람 앞에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십시다. 5절부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 다 같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복음이 중단됩니까? 중단되지 않아요. 거기서도 쫓겨가면 쫓겨가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중단되질 않아요. 왜? 이 복음 자체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고 못하고 싫다고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쫓겨가면서 복음은 들풀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지도가 되어버립니다. 유럽에. 놀랍게도. 쫓겨가는 줄 알았더니 그 쫓기는 곳이 복음의 불길이 번져져서 전 유럽을 불사르는 복음의 지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평생에 골치 아팠던 일이 뭐냐면 우물 파놓으면 블레셋이 또 와서 쫓아내요. 그 당시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근데 안 싸워요. 쫓겨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 파요. 그럼 블레셋이 와서 또 쫓아내요. 그리고 거기다 흙을 다 덮어버립니다.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못 쓰고 못 먹게. 그럼 아브라함은 또 쫓겨가요. 이렇게 해서 우물이 점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그 우물을 누가 먹고 삽니까? 이삭이 먹고 살고 야곱이 먹고 살고 이스라엘이 먹고 살잖아요. 그 우물이 그들의 유산이 돼요. 생명줄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떨궈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밀려나면 또 밀려난 그곳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지나온 시간들을 숨을 고르고 돌아보면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경륜이 따라붙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국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두 사도가 그런 비바람 속에서 오래 머물러 이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던 깊은 원칙이 바로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사인을 봤어요.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에게 고난이 감면된 것도 아니고 역경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은 계속 있었지만 그들이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일이요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멸, 역경, 비바람 속에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붙들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두고 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묵묵히 오늘도 순종하여 걸어가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서신 채로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지금 흔들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좌절시키는 것들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분복을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잘 견뎌야 됩니다. 잘 버텨야 됩니다. 내가 창피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큰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 일을 맡겼을 땐 잘 버티도록 잘 견디도록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감해질 수는 없을 거예요. 면해지는 법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분복이라면 감당케 하실 은혜와 힘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